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들 다 물리치시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다,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깊고 또 넓은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 신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졌다 그런 사람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됐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이 얘기는 또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십니까? 근데 새 사람 됐다는 것이 뭐 세상에서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박에다가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다 끊고 청산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을,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서 말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 전에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가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어지더라, 이것을 두고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왜냐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있으면 반대말로 옛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은 말 그대로 새 사람 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그런 것에는 별 관심 안 두는 거죠. 죄를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두고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모인 무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당장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신자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자는 착한 사람이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신자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걸 많이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 교회를 알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좋은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교회로 생각해 버리면은 결국 교회냐 교회 아니냐 이것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안 하는 이것으로 구분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날 이제 노인들을 불러다가 점심을 대접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용돈도 줄 계획이라 그래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동네 노인들을 불러다가 주일날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건혹그 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서 우린 교회답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교회가 돼가지고 왜 그런 일도 안 하느냐 또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그런 염려를 제가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교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의를 시키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에 그 목사님 그런 말할 뿐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염려 좀 가져본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다른 교인들에게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가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들을 뭔가 신앙의 위험한 함정으로 빠지게 할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만족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얻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서 말한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것이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해도 되지만은 행여 그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아 그래서 교회답다 이런 생각만큼은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갖다가 절대로 어떤 사회봉사,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여기에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물은 우리가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교회다운 모습 뭐 이런 걸 찾는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단체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리들로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좋은 일 많이 하고 노인들 뭐밥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을 한다 해가지고 교회다 교회답다 이런 평가는 절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을 했다는 이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한다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다른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이런저런 영향을 좀 받는 것을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뭔가 치장을 잘 해놓은 예배당을 보고 오면은 괜히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더 초라해 보이고 우리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또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가 뭐 이런저런 하더라 이걸 듣고 오면은 그게 이제 좋아 보이고 그게 교회답게 보여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물론 다른 교회가 하는 거 좋아 보일 때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또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걸안 하면은 만약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것을 저는 좀 문제로 삼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 다른 교회가 저렇게 안 좋아하고 우리 저렇게 하면서 즐깁시다 이러면 되는데, 저 교회 저렇게 잘하는데 우린 안 하니까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건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걸 좀 심각하게 보는 그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기준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느냐, 이게 항상 교회냐 교회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로 또 외형적으로 뭘 하고 안한 여기에서 교회된 모습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혹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뭘 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교회 되어진 것입니다. 노인들을 갖다 점심을 주건 안 주건 무슨 좋은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성령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고 주를 고백하게 되었으면은 그건 누가 뭐래도 성도이고 교회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을, 성령 받았다는 것을 자꾸 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객길로 나가버린 것이라 이런 거예요. 사실 사람의 심리란 게 그렇습니다. 남들 하는 걸볼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나도 하고 싶고 그렇게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불평을 가지기도 하는데, 사실 막상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못해 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분명히 뭐 좋은 일이고 교회라면 또 그런 거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가 적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한다 이런 재미 때문에 좋아하겠지만은 점차 소문 듣고 수가 늘어가 봐요. 굉장히 힘들다 그 말입니다. 계속된 재미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심 대접한다는 교회 목사님에게 노인들 몇 명이나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9명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9명이 대여섯이냐 그게 아니라 하는데, 권사님 9명이 몇 명입니까? 예, 막 그렇게 말합니다. 열몇 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 9명 그래서 뭐 대여섯 명 그래 아니 그러면서 뭐 10명에서 뭐 어떤 이쪽저쪽 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뭐 노인들 10명 뭐 자기 밥 하면서 대접한다는 게 그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쉬운 일이고 그런 건데, 만약 거기에서 교인들한 노인이 100명쯤 늘어가 버렸다. 그걸 딱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재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 보람을 느끼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인데 19명 올 때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 하면서 재미를 즐겁게 봉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100명이 와버렸다. 소문 듣고 100명이 와버렸다. 그때부터는 돈 들어가지, 이건 뭐 감당을 못하겠지,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답다, 안 하니까 뭔가 문제 있다 이런 건 절대로 성경서 말한 기준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은속교는 잘안 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는 스스로 전도하러 가자고 나서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전도하라고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런 게 돼버리나 그 말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라는 말을 안 해서 안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손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안 한다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하시란 말입니다.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고 교회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것 자체를 두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 있다 이런 생각 가진다면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무슨 신학적으로 놀라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어떤 일을 했다, 또 세상에서 어떻게 죽으셨다,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수준 낮은 얘기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복음의 중심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적인 얘기거든요. 그걸 빼버리고 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무 다 아는 유치한 얘기, 수준 낮은 얘기, 벌써 그런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수준 낮은 얘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수준 낮은 그 말대로 살아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죠. 보면은요 온통 머리만 살쪄가지고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와 행동하고 따로 놀아버립니다. 그래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지 마시고 제가 뭘로 들으라겠습니까?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뭘로 들으라? 자신의 삶으로 들으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로 들으면은 수준 낮은 말이고 유치한 말일 수가 있는데 내 삶을 내놓고 들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머리로 생각하면은 은이 아닌 얘기고 수준 낮은 얘기인데 내 삶을 또 얘기하면은 무진장 어려운 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방인을 더러운 존재로 구분하고 있는 베드로를 먼저 고쳐놓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고넬료의 집에 어떤 일이 나느냐 44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이 주어진 모든 자에게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이 놀래요. 이방인에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있냐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알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성령이 나에게 왔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뭐 온다든가 아니면 불이 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신다 오신다 하지만 사실 우리 편에서는 오시는 것인지 안 오시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형체도 없고 뭐 느낌도 없는 거예요. 흔히 뭐 성령 왔다 하면은 뭐 마음이 뜨거워져 해가지고 살 해가다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령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왔다는 거 이걸 알았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는 걸 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왜 저에게 부여졌나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뭐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현상이 뭔가 하면은
46절에서 말한 대로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걸 보니까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게 성령의 주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지금 뭐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뭐 울랄랄라 하는 그런 뭐 이상한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방언이 나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하늘의 말입니다. 언어가 하늘의 말이다. 언어가 하늘 언어다. 이것이 아니고 하늘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방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들 수 없다는 것이 뭐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하니까는 못 알아듣는다. 언어가 달라 못 알아듣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겁니다. 왜? 방언은 하늘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은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다 이런 얘기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 이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세상 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세상도 알아요. 또 세상도 그런 말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말을 세상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뭐냐면은 누가 때려도 참아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을 할 때는 남이 모르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죄를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오로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예수를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삶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령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말하더라 또 하늘의 뜻 때문에 기뻐와 감사하더라 그런 모습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고넬료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야 성령에 부렸다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를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도 이방인을 더러운 죄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져요.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늘에서 말하게 되고 이방인도 하늘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통일성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하나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다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서 뭐 마음을 하나로 되고 생각을 하나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더라 이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말이 같아진다는 이런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 통일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한 가지 하나의 말을 한다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임인 것이에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 믿고만 되느냐? 돈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하나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놀러 가자 했을 때에 그런 문제 되어서도 취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밭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다를 수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건 취미가 다 똑같다 이런 게 아니고 취향이 다 똑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같더라.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바로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같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된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전하는 그리스도예요. 은속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자.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자.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신자에게서는 성령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신자는 사람을 가리거나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에 성령이 하는 일은 먼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생각지 말고 주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오면은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을 그냥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부어졌다 하면은 성령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구약에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 택함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성령 부음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택함 받았다 구별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런 얘기죠. 왜 거룩한 대로 구별되었을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고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고 거룩한 신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오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믿기를 힘쓰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항상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과연 우리는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를 증거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보다는 과연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그것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확인하는 은속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각기 다른 저희들을 한 군데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르간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그저 교회의 겉모습에 치중하고 어떤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취미대로 교회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받은 자임이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만 말하기에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도 내 고집도 항상 주님 앞에서 다 죽어지는 가운데에서
서로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